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세상에 살아나갈 힘과 능력, 믿음의 담력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이 새벽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짧은 16장 안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 모습에 철저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모습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도 빠지지 않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모습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8장에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과 관심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첫 부분에는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뒤이어서 7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전후의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고 그들이 배가 고팠지만 그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이 열두 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특히 바로 옆에서 그 사건을 똑똑히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자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도 그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의 행동을 목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자리에 짝을 지어 앉혀 놓을 겁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음식 혹은 음식 될 만한 것들을 걷어드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그 믿음을 통해 결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그 결과에 책임을 질까 말까 그것까지 생각했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들이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먼저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가 잘못 읽어드린 게 아닙니다. 6장 4절이 아니라 분명히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단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듯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기적의 순간을 재현해 주십니다.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어이없는 모습에도 실망치 않으시고 기적의 재현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지경이 깊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도 넘치는 요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신들처럼 전통이 있고 학식이 있고 좋은 가문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가문의 유대인과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방인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의 이러한 영적인 교만,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의 힘과 돈에 편승하지 않겠노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겸손과 포용을 고백해야 할 적기의 타이밍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주님은 작은 양의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해서 크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됨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아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에 집착하고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는 사건은 베세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왜 그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못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한 성경학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맹인 사건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맹인을 맹인으로 보지 않고 제자들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맹인을 제자들로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지한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참고 견뎌주신,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믿음의 마음문이 완전히 오픈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은 늘 더디기만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주님의 애간장을 태우는 경우도 많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 일어날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 베드로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본문이 기록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무지몽매 보이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이 고백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꽃길, 비단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골고다 언덕의 고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도의 길로 들어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표현이 우리는 어색할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만 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 그 표현에 대해 제자들은 아주 실감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죄인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원과 영생,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성년학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과 십자가는 항상 함께여야 합니다. 그 둘을 따로 떼어놓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 집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부활과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서 누리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에만 너무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생명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또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더 깊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묻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성락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뒤에 또한 감추어진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